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은 45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모의가 나오고요. 그 뒤에 54절부터 57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모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두번 나옵니다. 본문이 우리가 이제 읽은 57절까지 말고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12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두 번에 걸친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1번, 2번 두번 나오고 그 뒤에는 주님을 위한 잔치가 1번, 2번, 이렇게 두번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앞에 있었던 나사로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제 담고 있죠. 45절부터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그렇게 보았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경험을 하고 다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46절에 보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를 모은 거죠.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보면 이 반대측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염려했던 게 무엇이냐면 48절에 보면 이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이걸 염려를 해요. 그리고 진짜 염려하는 건그 다음이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염려도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들을 로마에다 바치고 로마 군인들이 다 통치하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염려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그럼 로마 토벌 군대가 와서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냐. 지금은 공회라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냐. 이걸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걱정을 하니까 49절에 보시면 그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란 일으키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기 전에, 예수 한 사람 죽여버리면 나라도 멀쩡하고 백성도 멀쩡하고 할 텐데 왜그 생각을 안 하느냐? 예수 한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다 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처럼 보이는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곳으로 인해서 여하튼 먹고 생활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할 수 없다. 그 주님을 도리어 죽여버리자. 그걸 포기해버리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 양상은 옛날에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엄마다. 엄마가 애한테 예, 학원 가라. 교회는 대학 간 다음에 가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엄마다. 그럼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교회 봉사는 승진한 다음에, 십일조는 좀 집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모르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적인 이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나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를 안 받았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지내면 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아, 주님 베푸신 은혜가 더 귀하고 중요한 거야. 그게 나한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유익을 준다. 이걸 알고 있지만,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음속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은 공회를 맨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받으러 가야 될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취하러 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좀 손해가 될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조금 더디게 가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항상 마음속에 합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선배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한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결국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안 망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약 40년이나 나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눈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면 그 순간 쫄딱 망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현실 속에서는 승리합니다. 40년 동안 나라가 안 망했거든요. 자기들이 원래 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건졌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우리가 구해낸 거야.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가 애국자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이렇게 선택하기를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그 이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감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저렇게 바퀴방울 산 것이 아니다. 당연한다듯이 누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유를 선택했을 때에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늘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조금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나한테 정말 구원이 될까? 이게 궁극적인 해답이 될까 싶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정말 나한테 중요한데 이번에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정말 내 인생에 귀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항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선택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나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후세대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목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믿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 속에서도 가장 우리 삶에 유익한 길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주님 내 마음속에서 지혜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현실적인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믿음의 길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또 귀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내가 하는 판단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참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길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